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의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긷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들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이 새벽 우리가 계속하여 나누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이 어느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쓰여진 모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야에서 전해진 모세의 세 가지 연설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한 신명기 29장의 말씀은 모세의 세 번째 연설이 시작되는 부분으로서 앞서 선포된 말씀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짐하는 신명기의 맺음말 부분에 해당되게 됩니다. 때문에 어제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로서 그 언약을 지킬 그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종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긷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켜야 함과 말씀을 지킬 때 형통할 수 있음을 강조한 모세는 이제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하며 수령부터 시작하여 진중에 있는 객과 나무를 패는 노예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언약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단순히 일부 사람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외국인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무 패는 사람, 노예도 언약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공동체는 남녀노소, 신분과 계급, 능력과 지혜를 초월한 모든 공동체원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개인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가 개인의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살아갈 모습이 나만 잘 믿는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화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종종 보이곤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면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축복 받으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주의 모습은 결국 쌓이고 쌓여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 정죄의 대상으로만 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랑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주는 공동체,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일으켜주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새로운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며 나아가는 함께 가는 신앙 공동체, 그것이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공동체 전체를 향합니다. 남녀노소, 신분과 계급, 능력과 지혜를 초월하여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때문에 언약을 지켜 행한다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이 언약을 지켜 행할 대상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라는 단어가, 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너라는 단어를 7번이나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언약은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지만 대신 믿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행할 때 그것이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빽이 있어야 성공한다. 인맥이 있어야 성공한다. 누군가 나의 뒤를 받쳐주어야 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원리는 신앙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대신하여 믿어줄 수 없고 부모님이 대신하여 믿어줄 수 없습니다. 순장님도 대신하여 믿어줄 수 없죠. 내가 믿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감동하는 것, 너무 좋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신앙은 결국 나를 만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살아낼 수 있는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3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원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가 놀라운 점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초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초대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흘러가야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흘려보냄으로써 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보내신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살아낼 때 그 축복이 완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 노력할 때,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때 주신 축복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대를 넘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먼저 누린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부모로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사명을 지켜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누리고 맡겨진 사명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독초는 다른 풀들과 비슷하게 생겼기에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독초를 먹는다면 독초 안에 담긴 독이 몸에 스며들어 우리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상 숭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나무나 돌을 섬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우리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상을 섬길까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공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마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목상과 금상은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우상은 존재합니다. 돈을 최고라고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 시대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며 여러 모양의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들의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유혹에서 그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감각에 이르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는 속담처럼 우상 숭배의 무서운 점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처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쉬워집니다.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우리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번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시대가 다 그러니까 괜찮겠지.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나만 뒤처지면 안 되는데 하고 회개하면 되지. 점차 우리의 마음이 묻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독초가 우리 몸 가운데 천천히 퍼져 온몸을 죽음에 이르게 하듯이 죄의 감각이 묻어지고 무감각해지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모세는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이러한 불순종에 대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며 천하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며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 발생하는 저주의 메시지를 계속하여 언급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불순종에 이어지는 저주의 메시지는 전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뜻한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메시지,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며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가 다시는 똑같은 아픔을, 똑같은 슬픔을 경험하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품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온전히 살아가는 자녀로서 살아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듣기 싫어할 줄은 알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진리 안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기쁨의 순간을 함께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으로 은혜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주께서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